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팬데믹의 시대에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위기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에 앞서서 가정이 먼저 위기에 빠진 것을 뚜렷이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라는 사실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불러내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은 확연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들이 본인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도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이 된 까닭은 구별된 관계를 맺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전에 관계를 맺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관계를 맺는 관계 혁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구별되는 이유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계속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달라진 삶이 어디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변했는데 변화된 삶이 어디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부터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야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진 삶이 증명되는 곳,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검증되는 곳, 그건 세상 밖에 아니라 먼저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자, 21절, 22절, 23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1절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인이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새롭게 건져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피차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은 피차 복종하라로 끝났지만은 이 21절이 22절로 연결이 안 되면은 동떨어진 문맥이 되고 마는 것이죠. 22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복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보면은 너희들은 예? 이게 지금 남편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그냥 죽게 하듯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으로 끝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뭐 한글 성경이 됐건 영어 성경이 됐건 전부 위에 복종하라는 단어를 하나도 없는 단어를 첨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뭡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가정의 가정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다옵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들한테 자기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특별히 AD 1세기나 이때는 아내라는 존재가 미미했기 때문에 아니 여성이라는 지위가 뭐 종이나 아이나 물건처럼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전혀 그런 얘기를 강조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강점, 방점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복종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부부와의 새로운 관계를 규정할 때 교회라는 컨셉을 떠나서 이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는 복종하라는 컨텍스트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한다는데 내용의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께 복종하죠. 순종하죠. 그러나 그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억지로 목을 뭐 멱살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끌려온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뜻의 첫 번째는 스스로 선택한 복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꺼운 자발적인 그런 복종이라는 거예요. 뭐 억지로 마지 못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누구나 모든 아내들이 남편에게 마지 못해서 복종하던 때입니다. 그런 복종이 아니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같이 남편을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외감이란 오늘날 좀처럼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경험하기 어려운 감정이 되고 말았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일말의 두려움이에요. 공경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경외감이에요. 남편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대하는 감정이 경외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경외감이란 우선은 깊은 사랑, 극한 사랑이 깔려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사랑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감정, 존경하는 느낌, 그러나 일말의 두려움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섞여있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경외감이에요. 오늘날 이런 경외감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하늘에 별이 보입니까? 뭐 위대한 무슨 뭐 자연의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지 않아요. 번개를 친다고 누가 두려워합니까? 태풍이 분다고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의 위대한 질서를 발견했기 때문에 경외감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이 자연적 질서 뒤에 있는 배후의 어떤 힘을 우리가 신적 질서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경외감이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죠. 따라서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를 해봐야 지금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이 말이 가지는 정확한 뉘앙스를 알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바울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경외감에서부터 이런 관계가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넌저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과 인정하지 않는 삶의 차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거부하면 인간 존재는 우연이에요. 따라서 무슨 도킨스가 얘기하는 그런 이기적 유전자에 의한 진화에 불과해요. 경외감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간명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질서와 조화를 우리가 발견하는 과정이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연히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이 땅에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목적을 가지고 왔고 어떤 목적을 달성해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며 그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결혼이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행복이나 내 성공이나 내 성취나 나 자신 개인적인 삶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10장 3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럼 우리 가정을 이룬다는 게 무슨 목적이야 하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결혼하려고 합니까? 요새는 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왜 결혼을 해야 하냐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우리는 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도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복종하라고 하니까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머리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당시에 머리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권위의 원천을 뜻하기도 했지만은 우선적인 권위를 뜻해요. 어디에 권위의 우선 순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먼저 우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들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비유 자체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 된다.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가 아내와 남편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먼저 그 비유,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도대체 남자가 왜 머리냐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 머리됨, 권위의 원천 내지는 우선적인 권위에 대한 생각을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4장 읽은 말씀이지만 15절,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서로 세우겠느니라. 교회란 어떻게 세워졌냐?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냐? 어떻게 태동하게 되었냐?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라는 연합체, 공동체, 결합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사람이 여기 모여서 한 공동체, 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분이 머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있고,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모래처럼,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것,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내여 남편을 머리됨을 인정하고 그 머리됨을 인정하는 태도로 복종하라. 그리고 그 복종은 죽게 하듯 하라.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당시에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복종이 강요되었던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 질서에 반하는, 그 사회적 흐름의 흐름과는 다른 얘기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흔들어 놓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무슨 자발이 필요하며 무슨 기꺼이 스스로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뭐 마음대로 이혼하던 때고 마음대로 여자를 내치던 때고, 아니 그렇게 여자를 물건 취급하던 그런 시대에 무슨 뭐 복종하라는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따라서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말은 오히려 그 당시에 결혼 관행이나 사회 문화적인 가정의 풍습에 비춰보면 오히려 혁명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존 질서를 어떻게 보면 흐트러뜨리는 그런 얘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나 이 제도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이여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복종이 됩니까?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죠.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더더군다나 요새 뭐 연상도 많고 맞벌이 하는 처지에 어떻게 아내들 보고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순종하듯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이해가 되건 안 되건 순종적인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내 좋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 6장을 보면은요,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니 뭐 자기도 결혼 뭐 안 믿을 때 해놓고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난 모르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서로 사랑할 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죠. 처음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웬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뭡니까? 그 조그만 차이들이 얼마나 큰 차이로 드러납니까?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잘못이나 허물들이 얼마나 눈에 드러나요? 수습이 됩니까? 피차 복종할 수 없는 관계는 절대로 그게 수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점점 커져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서로 복종하는 관계로 들어가려면 동일한 믿음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불신자의 가정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은 이혼이 그런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년도 못 살고 이혼하는 가정이 태반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이유가 뭐예요? 가정의 기초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혼의 기초가 뭔지를 모르니까, 부부란 어떤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 맞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뭐 욕정이 발동하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가정은 그런 원리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건 그건 세상의 흐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 정말 진정한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는 평생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까 결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혼해서 저 집안 전체 식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럼 결혼하세요. 그러나 개인의 행복은 포기해야 될걸요? 한 10년은 죽을 각오 해야 될걸요? 할만하죠. 남들은 선교도 가는데. 땅끝까지 선교도 가는데 그 뭐 불신자 가정에 가서 죽을 만큼 고생 못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편안을 위해서, 내 호사를 위해서는 절대로 그 결혼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너무나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결혼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아요. 아니 아예 환상이 없어서 안 하기도 많이 안 하지만 그냥 한다면은 중요한 이 가정의 원리, 진정한 결혼, 진정한 부부관계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관계여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된다는 그 얘기란 말이죠. 어쩌면 여기 앉으신 분 가운데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이제 진실로 사랑에 눈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뜨고 보니까 부부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가정의 신비, 부부관계의 비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비로소 눈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의 사랑에 눈뜸으로.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적어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기초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복종을 요구했기 때문에 곧이어서 남편들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돼요. 피차 복종하는 게 오늘 이 큰 원칙이 하나니까 그게 부부 관계건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건 그게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건 어떤 관계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건 일터라면 피차 복종하는 이 원리 피차 기꺼이 순종하는 이 원리 위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남편들도 기꺼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25절 얘기예요. 25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사랑함으로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껄끄럽다는 걸 압니다. 오늘날 사랑처럼 오염된 단어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적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혈연을 말하는 스토르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뭐 우정에 주로 적용되는 필리아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뭐 아가페 사랑이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아가파오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는 것이죠. 그 사랑은 사실상 복종보다도 더 큰 복종이요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 교회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터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사랑, 종과 같이 되는 사랑, 심지어 낮아지되 죽기까지 낮아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아가파오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남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기는 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뭐 내 기분 날 때 무슨 뭐 월급 좀 더 갖다 주고 보너스 좀 더 갖다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야 그게 아내의 복종과 상응하는 남편의 복종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결혼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남편이나 아내 될 수 있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먼저 의지하면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아내 사랑, 남편 사랑은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왜 신앙이 중요합니까? 왜 좋은 신앙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좋은 배우자가 없습니까? 이 기초 위에서 가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뭐 돈 좀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인기도 있다 없어지는 거죠. 많이 배우면 뭐 점잖습니까? 그런 기초가 아니라 가정이란 그런 기초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죽게 복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는 태도로 둘이 만날 때 그 가정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있다면 어디 가서 가정보다도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며 가정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가정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다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란 가정이 모여서 큰 가정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이 진실로 교회답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이죠.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배울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돼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어지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디나미스, 그런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함께 또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대단한 능력과 놀랍게도 절제력이 함께 들어있는 그야말로 뜨거우면서도 부드러운 사랑. 정말 산처럼 그냥 화산처럼 솟아오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깊은 샘물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유, 그런 남편이 어디 있다고 지금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만약 여기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남편감을 고른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갖춘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사랑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남편이 만약에 그런 사랑을 한다면 남편의 사랑이 아니오 그 남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그 가정에는 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정에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15가지 정의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그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고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사로 이걸로 아까 부른 게 우리 찬양이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감정이 뭐가 얼마나 섞여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려면은 내 사랑으로 사랑을 못해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사랑을 할래야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단순히 가정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진리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맺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관계, 더 아름다운 신앙,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늘 진리로 거룩하게 함으로써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가정을 더 사랑하는 길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진리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더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 곧 거룩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의 원리는 교회 원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고 아내가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면 그 가정은 곧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큰 비밀을 우리가 가정에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위기는 단순한 교회 위기가 아니라 가정의 위기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비롯된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정, 그리스도인 부부가 정말 세상의 부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야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부모를 보면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안달하는 그런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아버지, 저런 남편, 저런 아내를 맞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사는 것처럼 저런 가정을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꿈을 갖고 아이들이 자라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 만날까 봐서 결혼 안 하고, 우리 어머니 같은 저기 저 아내 만날까 봐서 결혼 안 하는 세상을 만든 책임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자녀들이 결혼 늦게 하는 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애 안 낳는 것도 다 우리 책임이라고요. 그렇게 애들을 갖다 그냥 뭐 쥐잡듯이 잡아놨는데 뭐하러 애를 낳겠어요, 걔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위기가 그 뿌리가 보면은 이 부부 관계가 뒤틀린 데서 온 거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교회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큰 가정이 교회요, 작은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하나 제대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설 줄로 믿으십시오. 얼마나 결혼이 중요한지, 얼마나 부부됨이 중요한지, 그걸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애들을 20년씩 30년씩 교육은 시켰지만 도대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가정의 원리를 모르게 하고, 부부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고,
그냥 서로 눈 맞으면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해 놓으면 무슨 가정이 제대로 서겠으며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날마다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그 가정은 새로운 샘물이 아침마다 솟아나듯이 그런 가정이 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참 감동적인 간증을 몇 개 들었지만 정말 그냥 평생 싸우고 살다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둘이 손잡고 기도했더니 싸울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 정말 남편에게 복종이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뭘 힘들어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졌을 뿐인데 그랬더니 복종이 되는 것을 경험했고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싫어하는 것이 드디어 눈에 보이고 그걸 존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지금이라도 뒤늦게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렇게 세우고 싶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날마다 뿌리면 그 가정에 말씀의 열매가 맺힐 것이요 그 말씀의 열매는 놀랍게도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열매가 될 것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바뀌는 비결이에요. 넷플릭스나 보고 그러지 말고 넷플릭스 한 편 덜 보면 성경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정말 갈급해서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을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가정이 될 것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가정은 곧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보다도 더 아름다운 교회는 없으며 그 가정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창을 찔러서 흘리신 피로 교회를 탄생케 해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원리예요. 옆구리에서 취한 거는. 자, 28절 이하를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알려주는 사실은 아내 사랑하는 게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나 남편은 둘 다 수족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가정에서는 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곧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걸 또 가르쳐주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동성애 반대합니까? 생명의 은혜가 거기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 생명이 흘러갈 은혜가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또한 기도가 안 막히려면 부부간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매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 일이 뭐 될까 말까인데, 아내를 화나게 만들고 아내를 기도 끈을 끊어버리면, 아내가 매일 저주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은 제발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도를 막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아내를 괴롭히는 게. 자, 31절 33절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은 어떻게 탄생하느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부부가 되고 남편과 아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떠나란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이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정이 탄생합니까? 남편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여자와 하나가 될 때, 연합될 때 비로소 가정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이 기초적인 원리조차도 우리는 안 지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첫째, 부모가 돈이 있으면 안 떠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힘이 있으면 자녀들이 안 떠나요. 부모가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녀를 안 떠나보내요. 여러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려면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둘이 연합하도록 해야 돼요. 둘이 결정하도록 해야 돼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결정하는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의논해서 둘이서 결정하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그 둘이서 결정하도록 지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나 결정을 하건 둘이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다른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할 텐데, 돈으로 도우면 돈으로 간섭하고 힘으로 도우면 힘으로 간섭하고 여전히 자기 수하에 있고 슬하에 있는 자녀처럼 취급을 하면 하나님의 가정이 탄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탄생하는 건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됩니까? 종이 다른 것 같아. 그렇게 전혀 다른 두 인간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서로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게 비밀스럽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비밀을 경험하는 것, 그런 비밀이 내 눈앞에서 마치 벗겨지듯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정생활이요, 부부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만 경험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쪽 길을 빨리 꺾으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편안하려면 누가 한 사람 반드시 빨리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의 얘기요. 그런 편안함은 무슨 편안함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피차 서로 순종하는 것,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 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가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목적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요,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뭐 서로 더 편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창구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바로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요, 가정을 이룬 목적이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기르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정말 새로 한번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부부관계를 새로 점검하고, 나는 과연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드린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가? 우리 다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면 우리는 이런 가정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이루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래야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반석 위에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남편됨이 분명하고 아내의 아내됨이 분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러나 주께 복종하듯 그렇게 순복하는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세워지는 가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부부가 되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부부가 되어야 어떻게 남편 되고 아내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 같은 가정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삶에 각인되게 하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저런 가정이라면 나도 한번 가정을 갖고 싶다 저런 가정이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 저런 부부관계라면 남편 되고 아내 되고 싶다는 고백을 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대 교회가 가정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의 가정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없이 아름답고 더없이 고결한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낼 때 그런 가정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만물로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참된 가정 반석 위의 가정 영원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